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고민을 했고요. 이제 최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 자체에 구약 성경 전체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복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잡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 내지는 부담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인간 경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굴복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 다시 말해서 경험하기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비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학습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한쪽은 주님을 구하면서 또 찬양도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도 하고 주님의 보호도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존재로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대상, 이렇게 정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된 것을 지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긴급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이런 아이덴티티 가운데,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매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작년 2월 중순에 누군가의 영주권 신청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그분의 딱한 처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민국에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레터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 12장 20절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간이 그때 촉박했기 때문에 급히 레터를 썼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물론 그 레터에는 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것을 이제 뺐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는 이제 그 부분만 인용을 했더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상한 갈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갈대는 매력적인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철새 도래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 키 크기만한 갈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갈대는요, 이스라엘, 뭐, 이집트가 비슷한 지역인데 갈대는 키가 큽니다. 어떤 것은 키가요, 15m 정도로 커요. 생각해 보시죠. 아주 커요. 이것으로 필이나 울타리나 방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늪지대에서 자라는 이 갈대들은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식물은 아니에요. 이런 흔한 갈대들 중에서 중간 부분이 꺾인 그래서 색이 바래고 냄새가 나는 보기 흉하고 쓸모없는 그런 갈대는 쭉쭉 뻗어 있는 갈대들 사이에서 뽑아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택한 종이라고 한 예수님은 이러한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허리 중간 부분이 꺾여서 부패하기 시작한 갈대는 그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뽑을 힘만 있으면 그것을 뽑아버리는데 잘라버리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뒤 11월 7일부터 안락사 법이 시행됩니다. 이 안락사 법은 죽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생명 종식 선택법이죠. 그래서 End of Life Choice Act라고 그래요. 이것이 일주일 뒤 11월 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안락사 대상은 말기 정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시행 첫 해에 약 한 350명 정도 안락사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 자체로는 말기 정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그 아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의도를 가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락사 법이 우려할 만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Family First의 아티클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한 문장을 인용하면 이 법의 어느 것도 장애인, 노인, 우울증 또는 불안을 겪는 취약한 사람들과 자신이 주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거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은 고통을 들어주는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 죽는 것을 도와주지만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생산성이 없는 인구,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죽음을 경시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독일 히틀러 정권 당시에 T4라는 안락사 프로그램이 가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1939년부터 41년까지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살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간으로 간주하여 안락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는 다운 증후군 가진 아이들 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인 다음에 불로 소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못하는 노약자들, 상한 갈대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존귀한 생명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생명으로 보십니다. 두 번째 표현이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심지라는 것은요, 작은 접시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아마포로 제조한 그 심지를 만들어서 기름 그릇에 띄워놓고 불을 붙이면 방에 환하게 밝게 하죠. 기름이 있으면 이 심지가 타는 대신에 기름이 조금씩 태워지면서 불을 밝히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 들어가면서 불꽃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때는 심지가 타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매캐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하고 코를 맵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주인이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닦아버리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끄져가는 심지를 조금의 힘만 있으면은 손가락에 침 묻힐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은 끄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방안을 밝히기는 커녕 눈과 코를 매캐하게 하고 연기만 피우는 그 심지,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그럼에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만하다는 거죠. 잠시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세 가지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힘과 권세의 주인이시다.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어졌다고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최고 권세 있습니다. 강력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권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적용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에 영향을 받고 많은 경제적인 타격도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 바이러스를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힘과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세요. 진실입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년 뒤에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사람, 모든 도시, 모든 개인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정확하게 핀으로 짚듯이 정확하게 10년 뒤 10월 31일 이 시각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그 분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세요. 어떤 문제의 정확한 원인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세요. 새벽 시간에 우리 아이가, 갓난아이가 일어나서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마가 젖병을 물리기도 하고 기저귀를 확인하기도 하고 으르고 그래도 거치지 않을 때 참 난감하죠. 그런 가정에 일어나는 사소한 순간까지도 부모들이 경험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하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소유와 부요의 모든 소유와 자원 그분께서 갖고 계세요. 모든 소유와 자원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 한번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시편 24편은 시편 22편, 23편, 24편과 한 짝이에요. 23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뭐에 대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누군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2장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서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22장에, 22편에 나와요. 24편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22편, 23편, 24편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24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당시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권세와 모든 소유와 모든 정보를 가진 어떤 존재, 모든 권세와 힘의 주인, 모든 소유와 부요의 주인, 모든 정보와 지식의 주인이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그만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있어도 뻐기고 남용하는 경향이 강해요. 돈 많은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완벽하게 다른 성품을 가지신 인격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제가 주님께서 고백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주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정도의 정보력, 이 정도의 소유, 이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수하에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심 부족하게 그 대하는 게 우리 알잖아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바로 내고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 크게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조그마한 그 권력, 힘을 모두 동원해서 응징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냅니다. 그분에게 여전히 열두 군단의 천사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 7만 2천을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을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조그만 힘도 자랑하고 남용해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쉽게 무시하고 쉽게 그 위에 군림하죠. 영국의 종교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존 액턴 경, Sir John Acton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일반 역사책 동서양을 막론하고 액턴경이 말했던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남용된다. 어뷰즈가 있단 말이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근데 이것이 맞을까요? 항상 동서양 예외 없이 진리처럼 들리는 이 말 예수님께 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권력이 안전합니다. 무시무시한 수준의 힘이 있고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원과 부여를 소유하시지만 그분에게 오면은 그 권력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힘의 남용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따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왜 매달려 있어? 그런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오해 가운데서 조롱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펼쳐 보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여전히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왕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 머물려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리 오직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그들의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 그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하는 그 리더십이에요. 이런 리더십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가면서 우리 생각에 할례가 조금 조금씩 일어나면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구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캐릭터, 퍼스널리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분이 누굽니까? 다 정답 말씀하셨죠? 예.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끝내 그의 조국이 그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참혹하게 피 흘림 당하는 것을 마침내 목도합니다. 참 많이 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의 메시지를 40년 정도 부인해요. 자, 그가 쓴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 7장 9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심판받을 짓을 한 유다 백성의 어떤 상태, 그것을 그냥 많은 것 가운데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죠. 요시아 왕 통치 제13년부터, 다시 말해서 주전 627년부터 사역하기 시작해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시간이니까 약 40년간이죠.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러면 심판당한다고. 놀라운 사실은 왜 주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데 4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이토록 오래 참고 이토록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신분을 가지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힘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부와 자원을 다 가진 그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절대자로서 그러한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년 기다리겠어요? 몇 번 메시지 전하시겠어요? 이 40년이란 이 기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저에게 놀랍도록 시편이나 다른 곳에 언급된 주님 의 속성 관련해서 드디노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진리를 확정해 줍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밖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때도 그것이 시행될 때도 그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심판을 시행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한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를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찾으며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에 있는 것을 풀어쓰기는 했지만 잘 잡아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 존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절대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면서 거듭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간곡히 호소하는 그리고 그들이 심판당할 때 그들을 향해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런 표현, 이런 모습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인내하거나 이토록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폭발시키듯이 남용을 합니다. 벌벌 떨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책에서 읽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그것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투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봐. 그래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분께 양들이 왜 지난 시간 길을 잃고 헤맨다고 했습니까? 고집스럽게 스스로의 잘못으로 길을 잃는다 했습니다. 양의 잘못으로 양이 말썽을 부려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싹꾼 목자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숫자에 대해서 셀 것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아마도 욕을 퍼부으면서 발길질할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이곳저곳 내리면서 고생 끝에 마침내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 어깨에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양을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양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두르다시피 해서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때 많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과도하게 그분의 힘을 남용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쯤이면 주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구나.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왕께서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무관심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주는 중압감입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귀한 목자를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왕을 그런 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께 신명기 32장 11절 이렇게 소개했죠.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이 웅크리고 있는 안락한 그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큰 날개를 사용해서 그 바람을 일으켜 그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어미 독수리가 지금 힘을 남용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힘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새끼 독수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톱이 더 강해져야 되고 날개의 쭉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 그것들을 위한 사랑이거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처음 드는 그 반응은 부담감입니다. 거부감입니다. 이 명령이 이상해요. 그것을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열애로 하고요. 처음에 거부감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과 선이 아니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사용하는 힘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 세상에 그런 권세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 나치 정권 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한 갈대들이었고 꺼져가는 심지들이었어요. 생명, 존엄 가치가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다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왜 조선시대 이제 그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천민계급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가운데 복음이 빨리 확산되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이 천민계급인 백정들 가운데 환영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은요. 이 백정들은 그 당시에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선의 인구를 조사할 때 백정은 거기 숫자에 안 넣었다고요. 우리 민족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백정은 가축류 도살하는 이 직업은 인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많이 출석하는 양반 위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었죠. 그 분 중에 하나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있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고정 황제의 주치의, 소위 말해서 GP로 일하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사무엘 무어 목사와 에비슨 선교사님이 백정 마을을 찾아갑니다. 인구조사에서 사람 숫자에 넣지 않는 그들에게 백인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워서 은밀하게 소통을 하면서요. 그 백정마을을 찾아가서 전염병을 치료해요. 황제의 지피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을 돌보며 치료하는 것은 당시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칠 정도의 헌신자들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기 흉하다고, 쓸모없다고, 꺾어버림 당했던 갈대 같은 인생, 매캐하게 연기만 날리는 그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그런 취급받았던 인생을 그들의 존엄 가치를 알아주고 그들을 안아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에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지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리더십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지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소유를 가지고 절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 번도 남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필요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도록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힘을 남용한 적이 없는 유일한 인격인 이 주님을 사랑하도록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면에서 얼마나 복된 신분,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에게 현실이 된 이 복, 영원한 기억,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인해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하는 형제자매들 붙들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강력한 이 사랑으로 무장된 주님의 인격에 멸어된 용사들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합당한 자를 얻으시는 그런 진리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